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 같이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노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홍수? 오늘 비 많이 왔습니다. 예, 심판. 그리고 방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밖에도 노아 하면은 술 생각이 납니다.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체격이 좋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말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사람들한테 민폐도 많이 끼쳤습니다. 27살 때 제가 한 번은 대취를 해서 제가 크게 실수를 했는데 마침 그때 제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너가 술을 끊지 않으면 나와 부자 간의 관계를 끊자라고 할 정도로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에는 술을 즐겼습니다. 그 안에 뛰어난 음식 솜씨를 빌미로 해서 반주를 즐겼고 또 포도 수확기 무렵에는 또 그 당시 이제 세일 기간에는 포도주 책을 제가 사갖고 가장 제 나름대로 좋은 포도주를 골라서 사서 지하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으로서 제 진로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프랑스 문화에서는 식사 시간에 신학교에서도 교수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포도주 한 병 넣고 그냥 서로 마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자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임명해 주셨고 당연히 저는 전도사가 된 저는 이제 제네바 한인사회에서는 술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중에 학교에 내려갔을 때는 프랑스 문화에 같이 있으니까 술을 마셔도 되고 또 주말에는 제네바에 와서 나는 교역자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다. 뭐가 괴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당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한탄하셨지만은 자 노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네, 죄악이 간영했음에도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건조했고 또 때가 되매 지상에 짐승을 방주에 실었고 결국 사람으로서는 그와 그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마른 땅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에 마셔서 취하게 되고 옷을 벗고 자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들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술에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 자식 함의 후손을 저주합니다. 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로 인해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든 나라는 사람은 이보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일 것임을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도리겠다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중에 신학교에 가서는 뭐 저는 원래 술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식당에서 우리나라의 빈대떡과 비슷한 그 부르타뉴지만 대서양 지방의 크랩이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랩은 뭐랑 같이 먹냐면은 시드라가라고 하는 그 사과주하고 같이 또 먹는 게 또 그쪽의 습관입니다. 근데 그 사과주가 말이 사과주지 도수가 2도에서 3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술이라고 생각을 않고 이제 음식을 시킬 때 같이 시켰습니다. 근데 약하지 약한 시드를 제가 한 3분의 1쯤 마시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끈거리면서 온몸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양주 한 병 먹어도 껐덕없던 제가 겨우 2, 3도에 불과한 그 술을 마시고 지금 술도 아닌 것이 지금 나를.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서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체질을 아예 알코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체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체질을 알코올하고 먼 그런 체질로 안 바꾸셨다면 이후 아마 저는 언젠가는 제가 아마 술을 마셨을 것이고 결국에는 제가 방금 험담했던 그 노아애가 제 모습이 될 건 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즉 앞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시몬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로서 당시의 상황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오히려 달갑게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인과의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병이나 자연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는 전혀 무관하고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으신 이유를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인임을 인지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의한 나는 결코 선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피조물이자 불의한 나를 당신의 면전 앞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죽음의 옥이 있는 영들, 즉 20절에 의하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은 교파 간에 학자 간에 해석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즉 죽은 후에도 자손들이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중에 구태여 왜 조상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관심은 조상이 아니라 바로 서신서를 읽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 또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19절과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들이 있는 곳 죽음이라는 어두운 권세가 가득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가톨릭 해석과는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권세는 지상은 물론 죽음의 세계까지 관할한다는 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천하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그 음부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게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전능자로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의인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행위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음부의 세계를 관할하게 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서 천하 모든 피조 세계를 관장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그 예를 들면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에 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지만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하늘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 역시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임과 병행해서 세례를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노아와 그 일가족 8명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홍수는 바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훨씬 더 윤택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발전되었고 결국 이 시대 역시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네필림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기보다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너희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 및 입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어봤겠죠. 왜 만드느냐?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야, 웃긴다. 너만 잘났냐? 뭐 등등 그런 비아냥거림과 냉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승선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지상의 짐승들이 각 종류별로 나왔으니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헬기로 전 세계 아마 생중계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역시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동물과 노아 가족 8명이 다 이제 승선을 하고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승선을 다 하고 문이 닫히면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자, 주변에서 노아 가족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비웃었겠죠. 그때 어쩌면 노아도 혹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는 그 우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세례와 입교식이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또 세례와 입교를 받겠다고 결단했을 때 어쩌면 이 중에 몇 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처럼 쉬는 토요일에 그것도 두 번이나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귀찮은데 나중에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제일 막히면 그 정도 걸리는데 오늘 오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 강변 북로를 다 통제돼가고요. 지금 글로 못 오게 합니다. 100mm에서 400mm 오는 그 비로 인해서 지금 전 지금 수도권이 서울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내린 비는 지금처럼 내렸다는 표현보다는 퍼부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순간에 수면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노아의 방주는 그에 따라서 두둥실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남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소하던 나머지 사람들은 허겁지겁 물을 피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피신해 보았지만 지상의 가장 높은 산을 뒤덮은 물은 결국은 인간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가 이 지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노아 시대의 홍수와 연계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어떤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다고 합니까? 세례라는 형식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하는 물에 물을 머리에 끼얹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자, 내가 물에 온 몸이 잠긴다는 것은 바로 나의 불의한 실체가 물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겨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에 묻은 더러운 오물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죄덩어리인 내 자, 그 자아가 물속에 푹 잠겨서 온전히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하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하여서 방주를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불의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를 들어 올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구라고 해석된 말이 영어에서는 보면 이제 굳은 약속, 맹세, 서약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또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례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자, 불의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선한 양심이 회복하게 되고 이후로 다시 회복하게 된 이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약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주변이 다 까마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그 수천억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원 모 회장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국내 근거지를 두면서도 그 탈세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것을 위장을 했고 이 사실을 국세청이 이제 포착을 하고 그에게 4,101억이라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이에 반발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의 구성이 국가에는 돈 1원 한 푼 내놓기 아까웠던 그가 자 유명 로펌 두 곳에 검찰 최고위급 출신 전관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한 번 자문하는 자문료만 해도 억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참으로 혼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혼탁한 사회에서 내가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어떻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주에는 그들만 있습니까? 짐승들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가족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짐승 돌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선 먹여야죠. 먹이면 뭐 그걸로 끝납니까? 다 이제 배설물을 또 배설하죠. 자, 한두 마리입니까? 축구장 규모보다 좀 더 큰 그런 방주 안에 짐승들로 가득합니다. 그걸 몇 명이요? 8명이 돌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일에 매달려도 저녁 때가 아마 넉다운 될 정도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고 물이 넘치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은 기뻐 환호했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기뻤겠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어쩌면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넘치자 비로소 그제야 상황 파악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매달려서 두드리면서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 문을 열고 나 좀 살려달라는 그러한 절규를 했을 것이고 분명히 그들 중에는 노아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몸소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간구하며 서약하는 것을 바로 세리라고 했는데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 더 혼탁한 이 사회에서 선한 양심을 지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본질을 내가 누구였나를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을 때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불의했던 나의 그 못난 자아는 세례를 통해서 또 입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못난 내가 죽어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 올려주셔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신분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세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간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의 조그만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혹여나 제가 술에 지는 사람으로 전락할까봐 저의 체질 자체를 아까 아예 바꿔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하고 그것이 또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는 앞으로는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이 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그 구원의 기쁨에 겨워서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모든 일에 담대히 내가 감내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선한 삶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역경과 좌절의 순간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성장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례입교식에 이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지닌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러한 간구가 절로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 낮게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간구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혼탁한 이 사회가 분명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존재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권능이 온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불의한 자아가 철저하게 죽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감히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물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온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게 변혁하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